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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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권 안에는 총 1189개의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장 중에 특별한 어떤 신학적 또는 신앙적인 주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몇 개의 장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별칭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이다. 부활에 관한 바울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도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장 중에 하나죠. 이름하여 소명장이다 라고 소명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별칭 구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별칭 구분을 하는 몇 개의 장 중에서 두 개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나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단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본문 가운데에 삽입된 본문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이죠. 즉 교회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그 성령의 은사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원리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의미에서의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서술하지 않고 단지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행태 자체가 너무도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라는 점을 강렬하게 책망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제 어구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령 은사를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투기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뭐 이런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뒤집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4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성경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서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와 그 실제적인 성경적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장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에서 6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소명장으로 적합한 성경의 본문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이나 예레미야 1장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예레미야 1장에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고향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최초의 일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을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이유는 본문의 내용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초월적인 환상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가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받은 대부분의 우리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이사야 6장이야말로 소명장으로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특별한 체험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나 예레미야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삶의 보편적인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이런 특별한 초월적인 체험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일반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6장의 이 내용이 마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과 굉장히 겹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버려두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이제 크게 참 낙심하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저 원래 있었던 그 어부의 자리로 자기 본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끝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재확인해 주셨던 그런 과정이 구약적 의미에서 펼쳐지는 모양이 이 이사야서 6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미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발한 사역을 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활약을 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기에 그 내용 중에 우시아의 통치기간이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시아가 죽던 그 해, 우시아가 소천하던 그때의 그 해에 소명을 받은 것은 이 환상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첫 소명은 우시아가 죽기 이전에 그 언젠가 먼저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도 이 사실을 다분히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우시아 왕이 죽기 전 언젠가 선지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열심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대로의 그런 특별한 체험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미 선지자로 부르셔서 상당한 부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왜 이런 특별한 환상을 새롭게 체험케 하시고 또 이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매우 특이한 메시지를 주셔서 이사야를 참 불러세운 것일까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뜻일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 6장을 읽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듣는 청중들에게는 그것이 안 들리게 하라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점을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사연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에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잘못이 뭘까? 이사야가 과연 어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몸부림과 그런 절규와 그런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일까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문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환상 체험에 이르기까지 이사야는 한 번도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내팽개친 그런 어떤 치명적인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또 성경 역사를 훑어봐도 그렇고 성경 외적으로 오랜 교회의 전승 속에서도 이사야가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이후에 곁길로 갔다거나 그 소명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행태를 취했다는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환상을 체험할 때까지 그는 그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대체로 잘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내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 스스로가 자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런 충실한 사역자로서의 모습과 또 사역의 상당한 결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만족해하고 또는 어떤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불강력적인 어떤 초월적 환상이 이끌려서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영적 자부심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잘 감당해왔다고 생각하는 그동안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도 형편이 없는,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절대적으로 너무도 못 미치는 아주 미진한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도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책무, 즉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액면 그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이와 같은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큰 마음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입술의 부정,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이사야가 무슨 어떤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어떤 추잡하고 어떤 추악한 더러운 말을 내뱉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불경간한 어떤 언사를 썼다거나 이런 어떤 범죄적인 차원에서의 발언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부정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선한 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부탁한 그 공명정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말을 다 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부여된 예언자적인 직무를 사실은 결정적으로 유기하고 방치했던 치명적인 과오가 드러났다라는 점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철저한 회개, 자신들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저주가 임박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대로 대언하지 못했다라는 잘못을, 그 중대한 책임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런 자신의 불찰, 자신에게 부여된 본인의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고백들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도 힘들어서 중간에 그 선지자적인 대언 사역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해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3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에스겔도 이런 대언 사역을 조금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여튼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회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섭게 경고를 당하는 장면이 두 군데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와 같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밝혀주신 그대로 자신의 불찰을, 자신의 불충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크게 회개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5절에서 절규하는 이사야의 외침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사야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의 그와 같은 몸부림치는 그 회개를 아주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크나큰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회개와 주님의 새로운 사죄의 그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8절을 통해서 새로이 부여되는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을 향해서 기꺼이 그리고 담대하게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용단을 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던 이사야가 어느덧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혀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참된 신자의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아주 신비한 능력을 당연히 일으키는 것이죠. 즉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결코 어떤 비참한 신세 타령이나 구태의연한 넋두리에 불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어떤 무의미한 자책의 나열 또는 무기력한 체념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실 앞에서 불타는 열정을 회복받게 되고 그 어떤 세상의 도전이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태전의 용기를 갖추게 되는 그 철저한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참된 신자들의 영혼 안에, 그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그 타오르는 숯불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핀 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 타오르는 숯입니다. 타고 있는 숯.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새로이 변화되고 결단된 마음으로 이미 주어진 소명의 본질을 재확인함으로써 이제 기꺼이 그리고 담대하게 헌신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시와 그 명령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특히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을 언제나 좋아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에게는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와 그 치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과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을 바라시고 또한 그것을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참 이해가 되게 어려운 이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 정말 회개할까를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 이사야가 이 새롭게 주시는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만약에 타협적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청중들은 또다시 불완전한 회개 속에서 거짓된 영적인 치유, 거짓된 영적 안전의식 속에서 자기를 기만하고 서로를 속이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된 치유이고 참된 회복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염두에 두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매우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엄중하고도 준엄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눈꽃만큼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충실하게 빠짐없이 전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에는 언제나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절대 귀를 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명한 잘못이나 그 범죄 사실을 노골적으로 지적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귀를 막을 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죠. 따라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은 참 이상한 이 말씀은 그만큼 이사야가 전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완악한 죄인들, 회개하지 않으려는 죄인들이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너무도 거북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 두려운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사야가 충실하게 전한다면 그들은 결코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과 두려운 저주의 경고가 너무도 강렬하고 혹독한 만큼 불의하고 불법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귀를 막고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그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이사야에게 예언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서 스데반의 최후를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예고가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수록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귀는 더욱더 틀어막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말씀을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 본연의 사명이고 본질적인 책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 6장의 처음을 한 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외쳤던 아주 준엄한 메시지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엄중하고도 혹독하고도 가혹한 심판의 경고가 아주 무섭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연은 이와 같이 두렵다 못해 공포스럽까지 한 듣는 자가 너무 공포스러워할 이 가공할 메시지를 이사야서의 맨 앞에다 배치시키는 이 와중에서 왜 이사야서의 초대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근거와 이유를 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여기에다 배치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언사에게 직접적인 대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그런 정죄를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면서 자기도 그런 모습과 다름이 없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선지적 사명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 이사야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온 세상을 향한 선지적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선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입술을 대신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로 그대로 치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온 만방에, 온 세상 열방에 전달해야 되는 이 선지적 사명을 가진, 그래서 복음에 근원된 사명을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팽개치고 그것을 짓밟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들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분명한 질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경험했던 그 과정 그대로 입술이 부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대로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 즉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편해도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의 확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중차대한 성경의 원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 66권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전혀 다름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 본인의 사명인 복음에 증인된 이 소명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초하는 또 하나의 현대판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위대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전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해서 입술이 부정한 교회다라는 그런 질책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었던 그 숯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다른 큰 사죄의 은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금도 가감함이 없이 어떤 세상의 도전과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리라는 그런 담대한 심령으로 예비된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 감화 감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확인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소명의 그 재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더욱더 철저한 순종과 또한 실천적인 복음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참다운 회개,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채워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길,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무서운 핍박과 위협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외로운 사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잠을 깨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진실한 실천적인 말씀에 대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담대한 고백을 기쁨으로 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담대하고도 기쁜 고백을 저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의 입술을 깨끗이 하신 그 거룩한 핀 수치 우리의 입술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더욱 깊은 깨달음과 우리 자신의 불충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주 앞에서의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사명을 향한 이미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부여되는 그 소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시옵소서라는 참으로 기쁘고도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권면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확인받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힘있게 외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